문답 일곱 번째 기독도보 제13, 14기 은사와 칭호 질문 사도, 목사 등 모두가 은사입니다. 그러나 사도를 칭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세워졌기 때문이 아닙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사도가 세워진 자이기 때문에 교회가 얻은 은사 중에서 오직 사도만이 은사요 직분입니다. 목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나바 질문 사도행전 14장 14절에서 바나바는 왜 사도라 불리워질 수 있었습니까? 답변 사도는 원문에서 볼 때 바로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같이 밖으로 나가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바로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열두 사도의 명분은 원래 절대적이 아니며 그 예로 유다가 버려짐을 당할 수 있었고 마띠아가 그 대열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바울도 열두 사도 중에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미 사도가 없고 단지 그들의 가르침만이 성경에 기록되어 남아 있습니다. 교회의 권한 질문 사도행전 16장에 따르면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가 세운 규례를 다른 교회가 지키는 일이 있는데 여기에 주관하는 성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 하나의 연합된 큰 교회는 결코 성경 안에 있지 않습니다. 사도시대에 결코 각지 교회에 상호연합이 없었으며 하나의 총회에서 규례를 정하여 지킨 일이 없습니다. 성령은 이것을 방비하여 사람으로 어떤 총회를 생각하는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도의 사역이 바로 예루살렘이 아닌 안디옥으로 중심을 삼았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결코 예루살렘 교회가 세운 규례를 제자들에게 지키라고 하지 않고 바로 예루살렘의 사도와 장로가 세운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했습니다. 또 사실 이러한 규례들은 바로 성령과 우리가 세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들은 그것을 지켜야 할 공동 책임이 있었습니다. 계명 질문 마태복음 5장 19절의 계명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계명은 십계명을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17절의 율법은 바로 선지자들과 연결되기 때문에 십계명을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바로 구약입니다. 율법을 존중하는 형제는 18절에 율법을 십계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앞문장을 이어서 강해하실 때 21절은 십계명입니다. 27절 또한 그렇습니다. 그러나 31, 32, 38, 40절 등은 결코 십계명의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율법서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18절의 율법은 17절과 같이 바로 율법서를 말합니다. 18절의 율법은 이미 십계의 율법이 아니므로 뒷문장 19절의 계명은 역시 십계명 중에 한 계명이 아닙니다. 주 예수님은 17, 18절의 말씀에서 바로 구약 가운데서의 예언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계명과 20절의 의미는 서로 연결됩니다. 계명을 지키며 천국에 들어가는 의를 얻으며 바로 1절부터 12절까지를 지킴으로 5, 6, 7장의 말씀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의 계명은 바로 산산수훈입니다. 말세 질문 마태복음 13장 40절부터 43절까지에 일어난 일은 주님과 성도들이 지상에 내려올 때에 있습니까? 답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주님이 처음 오셨을 때이고 수확은 성도들의 휴거 때입니다. 41절부터 43절까지는 주와 성도들이 지상에 강림할 때 일입니다. 형벌을 주관하는 자 질문 마태복음 18장 34절의 옥졸들은 결국 누구를 가리킵니까? 답변 나는 사탄이라고 믿습니다. 이것과 고린도전서 5장 5절은 같은 의미입니다. 모세의 시체. 질문. 유다서 9절에서 천사가 모세의 시체로 인하여 싸운 것은 어떤 의미인지요? 답변. 이것은 모세가 죽고 매장된 이후의 일입니다. 신명기 34장 6절의 말뜻을 연구해 보면 모세는 무덤에 오래 있지 않았습니다. 이 구절과 연결될 만한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나 자신은 신약 중에 오직 마태복음 17장에서의 변화산상과 이것이 관계가 있는 것 같다고 믿습니다. 사실 모세가 죽은 후 오직 이 사정만 남았습니다. 사탄은 모세가 그의 몸을 입고 변화산상에 나타나는 것을 방해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가엘은 그의 일의 성질에 따라 그것을 쟁탈했습니다. 생물과 장로. 질문. 계시록 4장 6절의 네 생물은 모든 생물을 대표합니까? 24장로는 결국 누구를 대표합니까? 어떻게 그 수가 24입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네 생물은 모든 생물을 대표합니다. 24장로는 천사 중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된 자들입니다. 그들은 보좌에 앉아서 면류관을 쓰고 그분의 군왕됨을 표명할 것입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향로 옆에서 일을 하며 그들이 제사장임을 표명합니다. 24는 제사장 반차의 수입니다. 일곱 나팔 이전의 부활. 질문. 말씀하신 휴거라는 것은 마땅히 살아서 변화되고 들림받는 것인데, 그러나 두 명의 전도인은 바로 부활하여 들림받았습니다. 어찌 일곱째 나팔 이전에 부활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두 명의 전도인은 특별한 것이며 그리스도인과는 무관합니다. 일곱 나팔 후의 휴거. 질문. 일곱 나팔 후에 여전히 소수의 믿는 이들이 지상에 남아있다가 예비가 되면 곧 들림받는다는 것은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답변. 그것은 16장 18절에서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의 오심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표상에서 처음 익은 열매와 수확 이후에도 여전히 떨어진 것이 있습니다. 책. 질문. 계시록 5장에서 말한 책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기업을 되찾는 계약서의 표시라고 하고 이것이 믿을 만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답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직접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장래의 책이 열리는 일을 보면 이 책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예정의 역사로 지혜와 능력으로 그분의 정하신 것을 집행하는 책입니다. 단지 예언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예언이 응하는 책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세계가 구속을 받고 그리스도께서 권세를 얻으시는 모든 것이 이 책 안에 있습니다. 황충. 질문. 9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무적행에서 나온 그것이 기독도부 제1기 128, 130페이지에서 말한 것입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황충은 임금이 없는 것이며 여기 11절에는 있기 때문입니다. 네, 천사. 질문. 계시록 9장 14절에서 가리키는 것이 있습니까? 답변. 없습니다. 유브라데강은 옛날 로마의 국경선입니다. 그들과 부흥된 로마 제국은 반드시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작은 책. 질문. 계시록 10장 2절의 작은 책은 계시록 5장의 책입니까?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5장의 책은 봉해져 있었고 10장의 것은 열려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교해 볼 때 10장은 작은 것이고 5장은 새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열려져야만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10장은 이미 열려져 있으므로 다만 사람이 먹고 소화하면 될 따름입니다. 10장은 바로 구약의 예언입니다. 여인과 산의 아이. 질문. 계시록 12장 1절의 여인은 유대 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12장 5절의 사내 아이는 당연히 환난 중에서 주님께 돌이킨 유대인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이렇게 해석한다면 12장 6절은 또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답변. 여인은 예루살렘 성입니다. 왜냐하면 본서에서의 여인은 모두 성이기 때문이며 당연히 유대 나라를 겸하여 가리킵니다. 사내 아이는 이기는 믿는 이들입니다. 왜냐하면 5절과 2장 27절이 서로 같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교회의 발상지입니다. 12장 6절은 바로 이기는 자들의 휴거입니다. 12장 16절은 4절에서 6절, 17절을 세밀히 말한 것입니다. 나머지 자녀들은 바로 휴거되지 못한 성도들입니다. 주 예수의 증거는 그들이 그리스도임을 증명합니다. 예리한 낯의 수학. 질문. 계시록 14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예리한 낯으로 수확하는 것은 주님의 어미하심에 가까운 것인데 어떻게 휴거 안에 열거되어 있는지요? 답변. 낯은 수확의 유일한 도구이지 결코 위험의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낯은 천사를 가리킵니다. 이 단락은 틀림없이 마태복음 13장의 밀과 가라지 비유와 부합하여 볼 수 있습니다. 여기의 곡식은 바로 마태복음 13장의 밀입니다. 여기 뒷문장의 포도는 바로 마태복음 13장의 가라지입니다. 곡식은 거두어서 창고에 드리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창고는 하늘에 있는데 왜냐하면 농가의 창고는 결코 밭에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수확하여 창고에 드린다는 것은 바로 하늘로 휴거된다는 것입니다. 일곱 머리. 질문. 계시록 17장 9절부터 11절까지를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애굽 밑에 몇 나라라고 말합니다. 답변. 이것은 애굽과는 조금도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로마를 말합니다. 여기는 바로 짐승의 열 개의 머리입니다. 이 짐승은 바로 13장의 첫 번째 짐승입니다. 이 짐승은 로마의 마지막 황제인 적그리스도와 그의 로마 제국을 가리킵니다. 이 일곱 머리는 로마와 관계가 있습니다. 일곱 머리는 두 개의 논법이 있는데 지방과 제왕입니다. 지방은 일곱 머리가 바로 일곱 개의 산인데 이것은 로마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성은 일곱 개의 산 위에 건축되었기 때문에 일곱 산의 성이라고 불리워졌습니다. 제왕이라는 것은 일곱 머리가 바로 일곱 명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요한이 이 계시록을 쓸 때 로마 왕 일곱 명 중에서 다섯 명이 이미 폭군으로 죽었습니다. 한 명이 아직 있는데 바로 도미티안이었습니다. 아직 나타나지 않은 한 사람은 바로 회복된 로마 제국의 황제이고 여덟 번째는 바로 적그리스도 자신입니다. 범죄한 영. 질문. 기독도부 제1기 3기에서는 창세전에 타락한 피조물이 몸을 잃어버린 영이 되어 바다의 깊은 곳에 들어가 구원의 소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까지에서 죄를 범함으로 홍수로 멸망당한 천사의 영이 타타르에서 복음을 들음으로 회개할 수 있습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